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지만 또 피곤을 다 뒤로 물려놓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서로 반가운 얼굴을 마주보며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커피를 마시며 서로 마음을 통하게 이 저녁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과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들을 나누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제 12장, 오늘이 이제 성경책 12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13번째가 우리 종강을 합니다. 근데 오늘하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 책으로 보면요. 책으로 보면 뒤에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꼭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은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오늘 나오는 이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근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뭐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그럼 신약과 구약 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다른 점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글을 하나는 멀리서 보기 때문에 좀 표현들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가 넘어갔고요. 오늘은 이제 제 12장 한번 보십시오. 제 12장.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제 12장이에요. 우리 12장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목만 시작. 중보자의 직책을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왜 되셔야 됩니까? 사람 안 되고도 용서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이 교회가 이렇게 쭉 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요. 한 3세기, 4세기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게 4세기입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게 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이 날아가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화형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예수 잘 믿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 잘 믿다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교인들한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목회자들이 세례를 주잖아요. 자기한테 세례를 줬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한테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박해가 심하니까. 그런지 교회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너 그 사람한테 세례 받았지? 그러면 그 세례는 무효야.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논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를 잘 믿을 때 그 앞에서 있는 목회자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배반을 하고 그럼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할 때는 그 세례가 괜찮았지만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고 버리고 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무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있었고요. 한쪽은 아니야. 사람이 줬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 세례는 유효해. 이런 두 무리가 막 다투고 싸웠습니다. 어느 쪽이 이겼고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준 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무효야. 이쪽이 성경적이고 그쪽이 우세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배반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세례를 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유효해.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묻겠습니다. 전자와 후자 어느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예, 후자입니다. 만약에 전자가 유효할 것 같으면요, 여기 유아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쁜 짓을 했다든지 세례를 준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다든지 그러면 어머머 나 세례 다시 받아야 되나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논쟁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 논쟁의 신학적인 용어가 이렇습니다. 하나는 인효론, 하나는 사효론. 인자가 사람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사건할 때 사자입니다. 사람 때문에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다 그러는 게 인효론입니다. 그래서 인효론을 버리고 사효론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세례를 줬든지 누가 교회에서 성례를 집회했든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성례나 세례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우리 이 신앙 마인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잘 보시면요, 지금도 이거 못 믿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얼마나 헷갈리는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 12장. 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해 주노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해 주면 되는데 왜 사람이 됐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제목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목만 잘 보셔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1번. 1번. 관로 1번. 관로 1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관로 1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먼 거리를 연결할 수 있다.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쫙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결해주고 이게 화해를 해줄 수 있는 화해해줄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누구요? 참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거 못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밥만 먹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 중에 저기 독일이나 영국이나 지금 미국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버드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대학, 예일을 중심으로 해서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아멘? 맞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고요.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슈바이처 아시죠? 그 문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이 사람 뭐 박사가 진짜로 아주 대단한 쟁쟁. 우리 집에는 슈바이처가 이 사람이요, 이 바하 오르간 연주의 대가입니다. 우리 집에는 레코드판이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연주한 거. 그런데 이분이 문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슈바이처가 예수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예수전이라는 책을 보면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모진 그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러다가 실패자로 죽어가는 걸 이렇게 그려놓게, 자기가 예수전을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다 해서 다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입니다. 참 무서워요. 참 무서워요. 우리가 고맙게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누구라고요? 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그 결정은요, 하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차 인류의 죄를 짊어질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누구라고요? 참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주십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니까 좀 히브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입니까? 한 분이신데 이분은요. 하나님이시면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기록된지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돼야 됐습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번 괄호 1번이 그렇습니다. 괄호 1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먼 거리를 연결할 수 있다. 하여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십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참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곤면 한번 하십니다. 우리 지금 하신 대로 정리해서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 2번 보십니다. 2번. 제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일하다 오셔서 자그마하게 이렇게 인사들을 잘 안 하셔도 제가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2번. 또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괄호 2번.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거룩하십니다.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이거를 연결해서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피를 흘리고 이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이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결국 이단들이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도 두 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띵동띵동 하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잡지도 나눠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뭐 파수대 이렇게 써놓고 어디서 나온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왔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가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 사람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분이 쭉 계시다가 어느 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니까 선지자로 보냅니다. 그때 응애 그리고 태어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때부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늘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요. 성경에서 나온 아주 단단한 귀중한 그런 교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요. 뭐 그런가? 그런가? 그리고 귀가 속게 돼서 넘어갑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이런 데서 섞여서 나옵니다. 2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3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 대신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분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분만이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면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성경을 보시면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3번 넘어가고요. 4번. 이제 이 교리에 대해서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에 대해서 그걸 싫어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4번부터가요. 이 교리에 대한 반대론에 대답을 합니다. 4번 잘 보십시오. 4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이단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 형상이 완전해지려 그러면 장차 그리스도가, 지금 이거 이단들 이야기예요. 장차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이걸 완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어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그럼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형상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게 4번입니다. 4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4번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사람이 됐습니다. 그거 아니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제가 나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요? 들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입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왜 튀어나왔습니까? 처음에는 길 때문에. 길이 막 험하고 자기도 지름길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왕의 대로라는 것으로 좀 가려고 그랬는데 그 나라 왕이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마음 상하니까 그게 어디로 튀어나갑니까? 예, 막 음식으로 가서 막 타박을 합니다.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막 음식 타박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이 텐트마다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막 물어서 넘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예,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것을 보면은 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세가 급하게 불뱀을 만들잖아요. 노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즉 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뱀을 이렇게 본즉 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 뱀처럼 달려야 된다고.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3장 14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달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거를요, 맨하탄에 사는 콧대 높은 사람들도 보면 구원을 받고요. 저기 파리의 파리장들도 보면 구원을 받고요. 저기 밀림에서 빨가벗고 생활하는 그 밀림에 있는 원주민들도, 원시인들도 보면 구원을 받고. 그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 14절. 인자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립니까? 십자가에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지금 3번입니다. 3번. 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죠. 그렇죠? 영어로는 incarnation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5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까? 요게 이 켈빈의 기독교 강령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안 지었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예수라는 몸으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떤 것 같아요?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범한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그것 없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 사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비한데 그 이상의 것들은 너무 어려운 것들에서 질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 너무 캐물으라 그러고 막 이상하게 나가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까? 뭐 이렇게 한 불경건한 이런 논쟁들을 한다. 우리 성경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무엇이 없게요? 허미 없게 하시라고 예수님이 오셨지 그냥 이것 없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안 지었어도 예수님이 이 사람 몸을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논쟁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6번 보면 나옵니다. 6번. 이름이 뭐죠? 오시안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 사람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이 사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외람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나 보면은 성경을 안만 봐도 그런 말이 없다. 뭐 성경에 그런 말씀 없죠.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죄를 범했잖아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6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시안대의 주장. 이거 하지 않습니다. 7번. 오시안대의 논점들을 일일이 반박한다. 이것도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지금 12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예, 믿으세요? 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럼 이 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들은요, 잘 기억하고 잘 가지고 계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건데, 이렇게 표현들을 안 해본 거죠. 13장. 시작.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럴 때, 뭐, 한 반쪽만 사람이고, 뭐, 3분의 1만 사람이고, 이런가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100%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100%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분에게만 가능합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한번 읽으십니다. 1번만. 시작.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을 증명한. 요 인성이 사람 인자에다가 성품할 때 성자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을 한번 증명해 보자고.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사람 몸을 진짜로 입고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안 믿나 그러면요. 우리 눈에 그냥 헛개비 같이 보인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쫓아갑니다. 그거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그거는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던, 켈빈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사람 몸을 입고, 걸어다니시고, 우시고, 배고파하시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입니다. 100%.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그의 신성에 대해서는 우리 1권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하늘 머리에서 꽉 집어 넣으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 이 부분을 부인한 사람들 중에요. 마니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니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육신을 받지 않고 천상의 육신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럽니다. 천상의 육신을. 그 다음에 또 마르키온파라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몸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먹혀 들어가가지고 쫄랑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에서 천상의 몸을 입고 왔다고 말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마니교도들입니다. 마니교도. 그 다음에 마르키온, 마르시온이라고도 하는 이파는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우리 눈에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고 진짜 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이상해요. 독일같이 이성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이성적이라는 나라가 제일 비이성적으로 갑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을 어느 나라가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누가 많이 죽였습니까?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이성적이라 그러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질 않습니다. 참 희한하고 재미난 민족들입니다. 하여튼 하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예. 그 다음 2번.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으로 나신 것. 인성에 반대하는 자들을 논박함.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환상이고 예수님은 육신을 안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고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슈바이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슈바이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이제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 전부 다 믿습니다.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를 안 했는데 사람이 생깁니까? 그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을 믿지 못하면 그것도 다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냥 믿어지고 안 믿어지기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믿으세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는 빚으시기도 하고 그러셨지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했는 그걸 믿는 사람은요. 남자 여자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잉태한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번. 처녀 마리아를 통한 그냥 마리아가 아니고 처녀입니다.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선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찾아보면 혈통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한 혈통. 근데 이제 불합리한 생각을 폭로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비유라고 이렇게 풀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론을 낳고 이렇게 그게 진짜로 혈통으로 내려가는 걸 믿는데요. 이게 전부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처녀의 몸에서 났습니다. 말이 돼요? 딱 한 분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 예수님은 진짜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했나 그러면 내 자손이 이 땅에 뭐 내 자손을 통해서 할 때 그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일 가깝게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누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진짜 사람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 몸을 입고.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어디에서 났습니까? 혈통에서 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났지만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런 혈통 가운데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4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라면 전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전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4번이에요. 이건 신학에서 아주 진지하게 다룹니다. 신학에서. 왜 진지하게 다룹니까? 왜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언제 죄인이 됩니까? 라는 겁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죄인이 되는가? 아니면 응애 그리고 태어날 때 죄인이 되는가? 이거로 막 얼마나 막 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 사람으로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He was without sin.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될 때 그때 이 죄라는 문제가 같이 이 DNA 속에 들어가면서 유전되면서 뭐 이런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여자의 몸만 빌리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 자연인으로 태어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인으로 태어나지 자연적인 생식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4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4번 한번 제목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 잘 기억하십시오. 안 외우셔도 되지만은요, 이 줄거리를 그냥 그대로 기억하고 계십시오.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직접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건 비블리컬한 프린시플입니다. 4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지만 누구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구절 세 개를 한꺼번에 한번 봅니다. 한꺼번에 되어 있을지. 고린전서 15장 47, 마태복음 1장 13, 히브리서 4장 15. 예. 고린전서 15장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첫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아담이잖아요. 아담인데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이분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거 8절 아니고 이거 1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처녀 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요셉을 모를 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났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것을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쑥쑥 돌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웨체스트건 저기 뭐 플러싱이건 베이사이드건 우드사이드건 교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 부분은 헷갈리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아, 예, 찾아놓으셨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해야 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남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남자 없이. 그 다음 성경 구절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럼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은. 예수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암만 생각해도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요새 한국에 여자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한국에 그 은퇴 나이가 지금 몇 살로 된지 대충 아세요? 한 43점 얼마더라고요? 한 40몇 살 되면 다 은퇴합니다. 참,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은퇴, 주로 이제 남자들이죠. 은퇴하면 어떡합니까? 집에 있잖아요. 예, 백수같이 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아주 이제 막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왜 힘들어졌습니까?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자기가 이제 시부모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집살이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집에서는 심심하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쫄랑쫄랑쫄랑 따라다닙니다. 그 남자도 좀 안 그러면 좋겠구만. 그래서요,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스트레스 생겨가지고 무슨 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은퇴 남편 증후군. 남편들이 일찍 이렇게 다 은퇴를 해버리니까 집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남자는 해 뜨면요. 나가버려야 돼. 그래서 저녁 때 들어오셔야 돼. 들어올 때 돈 벌어오면 좋고, 못 벌어오면 미안하다 그러고. 미안한 거 미안한 거잖아요. 뭐 그런 거고. 그런데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은퇴 남편 증후군. 그래서 그 부부들. 제2의 인생. 이제 뭐 황혼이 신혼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미국은 참 괜찮아요. 그렇죠? 뭐 일은 되셔도, 뭐 일하실 분들은 일을 하실 수가 있고, 60이 되셔도 일을 하실 분이 있고, 지금 하여튼 우리 조국 한국은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다. 뭐 어느 쪽으로 하나가 돼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촛불파가 있을 수가 있고 촛불 반대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해가지고 서로 뭐 저기 그 식사하면서 의견이 갈리고 화를 내고 화내게 돼 있습니다. 예, 막 갈라지고 다시는 안 보려고 막 그러고 막 씩씩거리고 막 밥 먹은 거 취하고 막 이런 거, 그 교회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 다 우리가 정견과 우리가 다 그런 것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제게 있습니다. 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지도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다른 게 있다고 기도하는 거를 내 다른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되게. 마지막 시대 때 지금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천만, 5천만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전 세계의 선교사 2위로 있다는 거는, 이건 그냥 세계 교회 역사와 성교 역사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 남편들은 43점 몇 세가 되면 다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막 다 생각이 찢어져가지고 다 다르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이걸 막 많이 했습니다. 뭐 친구들 감옥에 가면요.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 크리스천들은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어도 좀 접어놓고, 하나님, 참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해주시고,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분들도, 촛불 드는 분들은 촛불 드는 대로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잘 가게. 우리는 모릅니다. 막 네가 잘못, 다 보면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거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거는 저한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 조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이디얼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사랑을, 믿는 사람도 예수 사랑을 그냥 이렇게 생활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제일 먼저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제대로 못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딱 예수 믿는다, 뭐 기독교, 교회 그러면 막 댓글이 쫙 붙죠, 그렇죠? 막 욕하는 댓글이 막 밑에 총알처럼, 따발점처럼 막 갖다 붙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성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흔들리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국의 그 상황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계시면 촛불을 들고 나갈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지 말라 그런 분들 계시면 양하게 다 인정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는, 교회 와서 대화는 그런 것들을 안 하셔야 됩니다. 참 고마운 거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거를 화두로 삼아가지고 막 삐치고 얼굴 붉히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플러싱이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갖고요. 괜히 이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꺼내가지고 막 화내고 막 골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끝이 없어요. 아, 여기서 한국 얘기해서 어떻게 하려고? 예? 여기서 한국 얘기해서 어떻게 하려고? 다 생각은 있지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여튼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처녀 몸에서 났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뭐는 없다고요? 예, 죄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습니다. 예, 사람 몸을 빌려서 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14장 보십니다. 14장은 우리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칙칙하고 그러니까요. 나가서 깔깔거리시면서 또 좀 얘기도 나누시면서 서로 이 몸도 좀 스트레치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다시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알지만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거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슴속에 평화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평화스러워야 되고, 그 샬롬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내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찬송을 불렀습니까? 무슨 사랑요? 바다 같은 사랑.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이 사랑 없으면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바다 같은 사랑 있어요? 없어도 이제 대답하기로 하죠. 그 정신 이 분석학자들이요, 그렇게 안 돼도 우리가 네 그러면요, 우리 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간답니다. 예를 들면 막 웃으면 몸에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웃기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막 웃으면 뇌가 쏘아가지고 좋은 거를 막 내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바다 같은 사랑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절. 소리가 꽤 큰데요. 이것도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넘어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가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으세요? 예, 그렇게 또 사시면 되고요. 4절요.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우리 보십니다. 중보자 제14장. 이제 좀 빨리 해서 빨리 맞춰드릴게요. 딱딱하지만은요, 굉장히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요, 그걸 가지고 글을 쓰실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할 때 표한나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어떻게 두 개가 융합이 되고 어떻게 그게 되는가 그럴 때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복잡한 거는 빼고요. 간단한 것만 한번 보십니다. 제 14장. 중보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잖아요. 이게 두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가? 요게 지금 제 14장입니다. 그래서 1번 관로 1번 이중성과 통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의 인성, 이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손상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침해돼가지고 나빠지지 않고 이게 통일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계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해당된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거죠. 어느 날 뭐 이렇게 기도만 하면 막 낳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성은 박씨로 시작을 합니다. 둘째는 태자입니다. 그 다음 뭐죠? 예, 선자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처음에는 참 신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헷갈하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100% 나이론같이 100% 사람인데 어느 날 나한테 신적인 모습이 있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제 이름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제 그런 대로 흘러가면 맛이 조금 갔고요. 그런 대로 가면 그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희한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쫓아갔습니까? 보니까 병 낫는 게 있거든요. 보니까 막 권능을 행하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권능을 행해? 이렇게 해서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참 영적인 거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깨워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이 공존하면서 또 통일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잘 나옵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이 신비한 거는 인간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이 두 개가 한 예수라는 그 한 이 인격 속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2번.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2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신성과 인성과의 상호 관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금 그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 예, 요거는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성에 관한 이야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1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전부터 계셨답니다. 이건 골로새서입니다. 요 앞에 요거는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에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을 좀 주실래요? 누가복음 2장 52절과 24장 39절.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만 보시면 하나님이신데요. 또 가만 보시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면 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 자라가는 거예요.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4장 39절 누가복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막 자라갑니다. 아기로 오셔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이 둘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이 둘이 어떻게 교통을 합니까?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속성의 상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사람, 이 두 개가 이제 성대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많습니다. 이제 한번 성경 한 몇 군데를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 예, 여기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 고린도전서 2장 8, 요한 1서 1장 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한꺼번에 표현된 것을 이제 제가 합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를 하나님이 사셨답니다.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자기 피로 샀습니다. 하나님 자기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피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표현해 놓은 것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만 표현해서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한 데도 있고 묘사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한 데도 있고 지금같이 이런 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것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인데 피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이거 이 대단한 성경 구절들인지 모릅니다. 밑에들 보시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으리다. 영광의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영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전개시키는 방법들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우리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헷갈리겠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교회 와서 구역장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뭐 좀 이상하던데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대답들을 해드릴 겁니다. 얼마나 지금 혼탁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은요.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경 구절 속에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입니다. 같이 들은 것도 있고 사람입니다도 들어있는 데가 있고 하나님입니다가 들어있는 데가 성경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2번입니다. 2번 신성과 인성과의 상호관계 3번 중보자의 위격의 통일성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한 목표를 향해서 이게 어떤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잘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세상 죄를 처리할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어떻게 사해 줍니까? 누가 사해 줍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사해 줍니까? 그런데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서 이걸 처리하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죄를 사해 주고 있는 제물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 눈에 보이잖아요. 만져지잖아요. 죽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수님 속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사역과 사람으로서의 모습 사역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누굽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나? 사람이라미.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주장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4번입니다. 두 본성은 융합 또는 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통일되고 한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많은 잘못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장하고 붙잡고 있으면서 신성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성을 붙들고 인성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으로 사람이 아니며, 이거 지금 잘못된 것들입니다. 또 사람이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며, 또 동시에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심으로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도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복잡하지만은요, 더 기억할 건 없고요. 우리 신앙만 붙들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 분 속에 통일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 어떻게 사람이 돼 그리고 인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라미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만은 신비하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그런 모습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죄를 그분만이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제목만 5번은 익혀놓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6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3에서 4. 예, 잘 보세요. 이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사람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못 믿는 사람들이. 롱아일랜드로 가기 전에 노던 블루바드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예쁜 교회입니다. 왼쪽으로. 제가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옛날에 한번 갔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집회하면서 은혜 받고 하는 그 강사님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분입니다. 부활도 안 믿는 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부활이 없대요. 육신의 부활이 없대요. 그런데도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다 같은 꽝 것 같아. 같은 꽝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이렇게 섭취됐는지 모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 믿어요?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성경은 있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지만은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내가 지금 답답해 하는 이거를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셨다, 체휼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어려움도 당하셨네.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은 과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막연한 지금 영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7번, 8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뭐 세르베투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면 참 은혜스럽죠. 그런데 비수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죠.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그럼 십자가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한 목표점이 있어요. 갈릴리도 가시고 유다지방도 가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목표점을 향해서 쫙 가고 있는데 그 목표점이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못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넘어갑니다. 제 15장. 우리 큰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그의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직책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누굽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인데 그분의 직함이 뭡니까? 오피셜한 직함이 뭡니까? 그럼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말로는 뭐라 그랬죠?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은 말입니다. Identical term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썼습니까? 왜 기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제일 첫째,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럼 그분은 왕이에요. 왕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기름을 붓는 그 오피셜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예 선지자죠, 그렇죠? 또 하나가 뭐죠? 예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직함이 그리스도라는 직함이 붙을 때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런 일 사시는 사역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선지자, 왕, 또 하나 뭐라고요? 제사장. 요 세 개는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하신 사역 큰 세 가지. 그게 기름을 붓는 그거하고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줍니까? 첫째가 왕. 이거부터 할게요.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큰 사역. 첫째가 뭐라고요? 선지자. 둘째가요? 왕. 셋째가 제사장. 또 다시 외웁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큰 사역이 뭡니까? 첫째가 선지자, 둘째가 왕, 셋째가 제사장. 둘째 왕은 한 단위 그냥 딱 집어넣고요. 그 선지자, 제일 마지막이 제사장. 그럼 왕은 공짜로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큰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가 선지자, 둘째가 왕, 셋째가 제사장.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1번,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책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직책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선지자적인 직책. 거기에 대한 성경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만 딱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선지자나 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 아들로 우리에게 뭐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의 특징, 말씀 사역은 누가 합니까? 그럴 때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럴 때 그게 전부 선지자적인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신 세 가지 큰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직책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선지자, 둘째 왕, 셋째 제사장.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러면 그 선지자적인 직책이 우리에게 갖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사야 61장 1에서 2. 이사야 61장 1에서 2.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섬플 자를 위로하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요? 기름을 부어서.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선지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다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할 때가 많습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잠잠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모하며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입니다. 이거를요, 이 성경 구절을요, 예수님이요, 자기 고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성경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61장 1에서 2절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자란 동네에서 안 읽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그 얘기를, 그 성경을 쭉 읽고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오, 쟤 저거 목수의 아들 아냐? 요셉 목수의 아들 아냐?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왜 그리스도야? 그리고는 막 아주 막 그 동네에서 난리 나죠. 그래서 예수님 그 동네를 떠나잖아요. 자기 동네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를 않습니다. 뭐라 그러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때 이 성경 구절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로서 이런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왔는데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힘들면 예수님, 주님, 그렇게 주님이 사역한다 그랬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3번,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원서. 이 주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왕입니다. 왕. 파워도 없는데 어떻게 주권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통치, 교회 전체에 관한 그리고 각 교인에 관한 그리스도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4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예수는 왕입니다. 그분은 죽여도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인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생활하는 그 나라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는, 이런,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 그러면서 살 때,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왕이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막 우리 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영적인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17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여도 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여도 왕입니다. 예. 세상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분 죽여도 왕이고,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셔도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무덤을 터뜨리고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5번. 그리스도의 왕위의 영적인 성격,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주권. 성경구절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같다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이 땅을 마음껏 통치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답답하면요, 이런 말씀 잘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힘들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렸습니다. 강청하고 기도하면은 벗됨을 인하여서는 떡을 안 주지만 강청하는 것 때문에 떡을 준다? 너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기도하시면 주십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5번. 이게 답니까? 예? 다예요? 아니요. 또 있어요? 아, 예, 다 했네. 아, 그 뒤에,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9에서 11 적어놓기만 하시고요. 6번 예수님의 제사장직, 6번 예수님의 제사장직, 화해와 중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왕은 뭐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다스리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럼 땅으로 치면 어떤 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그러고 있으면 거기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6번 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선지자, 왕, 그다음에 제사장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오늘 많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그 제사장 직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데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수많은 제물이 죽었지만 이제는 제물 딱 하나. 옛날에는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딱 한 분. 옛날에는 매년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그분이 그렇게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성경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7.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무엇이나 안됩니까?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죄사함의 제사에는. 그래서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9장 22 시작.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즉 무엇이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There is no forgiveness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고는요, 이게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피예요, 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피를 직접 흘리시는 거죠.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옛날에는 매일매일 했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 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을요, 단번에 영원히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동시에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것을 구약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를 구약의 언어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표현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맞죠? 그쵸? 그 제물, 피가 피를 흘리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옛날에는 몇 번 많이 드렸는데 단번에, 그리고 효력은 영원히. 그게 저 성경구절 속에 꽉 다. 그 다음 성경에서 10장 12, 10장 19에서 20.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사입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옛날에는 동물들을 계속 잡아 죽여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완성을 시켜놓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담력을 가지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내놓을 거 없잖아요. 생각도 어떨 때는 나쁜 생각할 때도 있고 행동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어떻게 나가라고요? 당당히 나가라고.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마치는데요, 이 교회와 영적 하나님에 관한 이 이야기들은요 늘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참 싫어하는 표현이 빈익빈 부익부,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자꾸 가난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많아지고,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그거 우리 싫어합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는 뭡니까? 그러면 영적인 원리가 빈익빈 부익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주시고 더합니다. 우리 그 달란트 비유 있죠? 그렇죠?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지고 누구 줍니까? 우리 지금 촛불 들고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달란트 있는 사람 뺏어가지고 1달란트 있는 사람 불쌍하다고 3달란트 만들고 5달란트 받으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이 사는 심리인데 영적인 원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있는 사람은 자꾸 받아서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리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참 사람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잡고 나가십시오. 은혜가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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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칩니다. 이거 아는데도 세상 좋은데 그러면요. 매일 가라고 매일 가라고 매일 가랍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어릴 때, 도스토옙스키는 이 성경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글을 쓴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 자기가 자라면서 좋은 추억 하나, 좋은 추억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장성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요거 하나만 있어도요. 장성에서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 하나만 딱 있어도요. 장성해가지고 어려움들을 얼마나 이겨낼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참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그때 그걸 이겨냈는지 그것만 하나 있어도요. 장성해서 크면서 그럼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그런 받아보면은 사람마다요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준 것,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은 것,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했던 것, 신경질 났던 것, 화 딱질 났던 것, 그런 거 뛰어가면서 자꾸 기억하시면요 소멀소멀 화만 납니다. 그러면요 자꾸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 참 은혜 주셨지. 참 고마워. 그때 어디 가셨을까? 참 재미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것들로 자꾸 채워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세상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꾸 이렇게 더 가져야 되고 부자 사람들은 조금 나눠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이상합니다. 은혜의 세계는, 은혜 세계의 원리는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한 달란트 있는 거 뺏어가지고 열 달 성경 보시니까 10달란트치를 뺏어가지고 한 달란트치를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금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어렵지만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저는 집에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제가 성도님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세요? 이거 어렵다고 한 몇 분만 앉아 계셔보세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어려워도 우리 목사님 참 고맙다고.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제 사무실에서 밤을 꼽니다. 오늘 어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있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책을 다 봐야 되니까. 어떡하나. 사무실에서 밤을 세우자. 그리고 제 새벽 기도 오늘 할 때요, 거기서 밤을 꼴딱 세우고 여기 와서 하고, 그럼 집에 와서 좀 씻고, 한 시간 눈을 탁 붙이고, 신방을 갔다가, 그리고는 이제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제가 어렵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내 어려웠으니까 성도님들도 맛 좀 봐라 그러고 어려운 건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인데 그런 내용을 자꾸 가르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은혜를 자꾸 사모하고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자꾸 가서 잡아넣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요. 이게 강팍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피하시고 안 받은 것만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드시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바꿔놓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바꿔놓는 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바꿔놓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더 임합니다. 영적인 은혜의 세계, 부익부, 빈익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딱딱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즐겁게 가슴 속에 몇 가지 하나님 원리들과 성경 구절을 그래도 새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붙든 것 은혜스럽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 적시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까닭에 우리 가슴 속에서 기쁨이 있노라, 가슴 속에 평안이 있노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 되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